오늘은 역대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23장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본장에서는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에 대한 조직과 직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이후에 이곳에서 일할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24개의 반차에 제사장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 아론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의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아론의 자손들인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을 중심으로 직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혈통과 그에 따른 정통성을 중요시하는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이 직무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혈통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우였습니다. 나답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아비우는 그는 아버지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이 첫째와 둘째 아들이 처음에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단어가 나답과 아비우의 사건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여호와께 벌을 받은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규정을 벗어나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 뜻을 지니고 있고 이다말은 아버지는 종려나무다라는 그 이름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첫째 아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계승이 되는데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는 대대로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며 이 엘르아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와 거의 동시대를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다말은 성막에 쓰이는 금과 은을 계량하고 성구를 보관하는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역대상 2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또 아들이 없었다라는 이런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우가 죽음과 함께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기록하는 것은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아들이 있었더라면 누가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것이죠? 네, 그 자녀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것인데 이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이것이 아들이 없었다라는 사실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에서 완전히 배척당했다라는 것이죠. 아예 사라졌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과거 역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새롭게 선출된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의 24개의 반차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들도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육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24장 3절과 4절의 말씀 길긴 한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대에 와서 다윗 왕이 엘르아살 자손의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 제도 24개의 반차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제사장들의 24개의 반차를 나눌 때 이것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 명의 대제사장들을 세워서 함께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원래 성경에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갑자기 여쭤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원래는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아론 계열의 이제 장자가 이것을 이어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두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이렇게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대제사장직은 첫째와 둘째가 죽었기 때문에, 아론의 첫째와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후손이 수행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후반에 이르러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엘르아살의 후손 대신에 이다말의 후손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 가문의 엘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에 엘르아살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섬기는데 이 제사장직을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사울에 의해 멸절 위기에 직면하게 된 엘리 가문이 기사 회생하는 동안 엘르아살 가문이 자연스럽게 번성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시대 와서는 이 두 가문에서 나온 대제사장들이 서로 공존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느 누구를 피하기보다는 공존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종교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다윗은 노읍 제사장 학살 사건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때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만이 생존하여서 다윗의 공동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피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아비아달이, 이 노읍 제사장들이 다 학살될 때 살아남아가지고 그가 에봇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공동체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만남을 통해서 멸절 위기에 처했던 이다말 가문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다시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유다 왕으로 즉위할 때 엘르아살 가문과 다시 또 인연을 맺게 됩니다. 아론 가문의 족장 여우야다와 사독이 다윗의 수하에 들어가면서 사독은 대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명의 대제사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와주면서 이다말 가문은 제사장직에서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부터는 사독 가문만이 유일한 대제사장 가문으로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을 가문에 따라 미리 구분한 후에 인원 대비 할당된 비율에 따라서 제사장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기는 직무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엘르아살 가문에는 16명의 우두머리를 세우고요. 이다말 가문에는 8명의 이 반차를 따르는 8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조직 구성은 레위인의 조직 구성과는 다릅니다. 레위인들은 24개의 반차를 둔 다음에 이 안에서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의 가문을 이렇게 배치하여서 할당하였던 가문 할당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존하는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해서 이렇게 24개의 반차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2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가문에 영향력이 여전히 두 가문이 다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직무 수행을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도 다윗은 양 가문이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문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할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누다라는 단어는요, 할라크라는 단어로 합법적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기업을 각 지파에 분배할 때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각 가문의 족장들에게 직무와 책임의 영역을 공평하게 분담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반열을 정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명도 그렇고요.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공로나 적합한 능력에 기인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직무가 배당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귀한 이후에 이 독자들이 읽을 때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역사들을 이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정통이 아닌 것에 대한 내용들도 알 것이고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각에 볼 때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시점에서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사장 가문의 정통성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솔직히 아론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합당치 않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함께 백성들을 선동하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이다말의 가문의 엘리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홈니와 비누하스 그들은 성경에서 불량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직분을 담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의 그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더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할 시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무가 다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직무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직분과 사명의 자리가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제사장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무를 겸손하고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